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고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까지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금세 헤롯 왕에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능력자에 대한 군중들의 허다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 인물이 대두되게 됩니다. 첫째는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면, 즉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장 크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 이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 엘리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선지자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올바로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가식된 모습을 막 지적하시고 올바른, 입바른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선지자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또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8장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 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헤롯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목을 베었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헤롯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헤롯의 과거 회상 장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굉장히 상세하게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고 어떤 마지막을 보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권세가 약한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불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서 이복 동생의 처였던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헤로디아는 삼촌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도 헤로디아의 삼촌이었습니다. 또한 헤롯도 베달은 삼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왕실 스캔들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율법에 반하는 이 잘못된 불륜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불륜 스캔들의 두 주인공 중에서 누가 더 요한을 향해서 독기를 품었던 것 같습니까? 19절을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을 더 죽이고자 했다고 말합니까? 헤로디아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 헤로디아가 살기 등등해서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마가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처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를 죽이기에 그렇게 열중했던 이세벨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헤로디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헤로디아는 살기 등등해서 당장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스캔들의 또 다른 주인공인 헤롯이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고 요한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여자, 곧 헤로디아를 말하는 거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헤로디아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더 이상 요한이 그 자신의 잘못을 대중들 앞에서 비판하는 것을 헤롯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들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분명한 이유는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왜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고자 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헤롯은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또 요한의 말을 기쁘게 달갑게 들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 요한은 헤롯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요한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헤롯 왕이 도리어 옥에 있었던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가장 우선적인 개념은 바로 구별의 개념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 구별됨이라는 말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 그 제도권을 박차고 나와서 빈들로 광야로 달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한은 좁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만약 올바른 말만 했다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만약 입바른 말만 했더라면 헤롯이 그를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던 요한의 그 복음 선포적인 삶이 없었다면 그의 메시지도 힘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말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올바른 말, 의로운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 말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의로운 말을 쏟아내기에 앞서가지고 그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울고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이 마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무서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거룩함과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드러나는 실체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내일 교회 가운데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관 대작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한바탕 질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술에 흥건히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어갈 때가 되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댄서가 등장합니다. 헤로디아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주 에로틱한 댄스가 남자들만을 위해서 공연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춤을 춘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헤롯의 의붓딸이 된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 음탕한 춤사위를 보고서 헤롯은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23절입니다.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헤롯은 충동적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웃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로마 정부가 세운 왕이란 말입니다. 분봉왕은 자기 임의대로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요한과는 대조적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허탄한 사람들이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충동적인 맹세를 듣고서 그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달려갑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러자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세례요한의 머리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로디아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고 그 목이 쟁반에 얹어져서 헤로디아에게 전해졌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장례식에 참 자주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죽는 것도 정말 복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평온하게 잠들듯이 그렇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천국에 가신 저의 할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아, 누운 지 사흘 만에 불러가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쓰러지신 지 사흘 만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꿈에 인민군들이 저희 마을에 막 쳐들어왔습니다. 인민군들이. 그래서 둥근 원을 하나 딱 그린 다음에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원 밖에서 나와라. 원에 들어가지 마라. 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을 지킨 사람이고 원 밖에 있는 사람은 신앙을 버린 사람이죠.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꿈에서 당장 대장에게 달려가가지고 제가 예수쟁이 명단을 넘기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담대하게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원 안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침 맞고 죽었습니다. 꿈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 3년 정도 뒤에 똑같은 꿈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독침 맞고 죽는 꿈을 똑같은 꿈을 한 3년 뒤에 또 꿨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순교하는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꾼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솔직히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이 누구입니까? 출생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렇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30세만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호련히 임하게 되었고 요한은 모든 그 삶의 풍요로움과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크게 칭찬하셨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할 일이 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겠지라고 굳게 믿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져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 죄사함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었던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신실하게 지킨 믿음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가볍기 그지없는 죽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가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처럼 상세하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앞뒤 달락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끼어 넣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 지침까지 내려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6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그 죽음 기사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보내셨습니다. 죽음 기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내졌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라는 직함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앞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사람들, 즉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셨고 돌아왔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비참한 죽음 기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는 왜 파송 기사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녕 이런 식으로 요한을 데려가셨어야 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왔는지를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상기된 얼굴에 겹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맛보고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무리들 틈에 섞여가지고 뒤따르는 것을,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흥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참된 제자의 길은 발견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와 그 너머까지 내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한다라고 박해받고 있던 그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의 경우면 요한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당한 질문에 대한 마가의 답은 이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가볍고 당혹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었던 고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마가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었고 불의한 자에 의해서 행해진 죽음이었고 억울한 죽음이었고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가볍고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는 가장 고귀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불러주시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요한을 향해서 누가 감히 찢찢거리면서 혀를 찰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존절한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원대한 비전 그런 거 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씩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씩 살아갔으면 좋겠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름이 안 나도 좋고 빚도 없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미마저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의는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도 좋고 빚도 없어도 좋지만 의미까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의미는 있어야 되겠다. 그거 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라는 것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그 삶의 의미라는 것이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요한이 죽음으로써 보여준 그 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너는 정말 나는 정말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으면 그뿐이라는 그 날것으로서의 그 신앙 고백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노래들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좁은 길을 요한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아는 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용기를 여전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